바로 이 앞에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었죠. 어제 오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또 마태복음 14장에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해서 4복음서에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오병의 기적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45절 오니까 오늘 보면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때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 즉 한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나왔고 또 간구하고 또 기도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였고 그럴 때 왜 예수님은 따로 이와 같이 기도하러 가셨을까? 사실 그 앞에 세례 요한의 목베임 참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목베임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나서 오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사이에 산적한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안디바가 역시 예수에 대해서 살기 등등하게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때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던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표적은 오병의 기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 맞네 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했는데 어떤 메시아로 인정했냐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의 임금 삼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분이 임금이면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궁핍한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로마 식민지에 지금 우리 식민지가 되어 있는 독립의 문제 다 해결되겠다라고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원래 의도를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아까 6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46절에 작별하신 후에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가지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죠. 참 신이시오 참 인간이시다. 완전한 신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시다. 양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고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중보는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늘 성부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마다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늘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때로는 한적한 곳에 따로 이렇게 머무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통곡하기도 하셨다라고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심히 통곡하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아버지를 한 39번 정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아버지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육신으로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계신 제2의 성자로서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와 같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헛된 기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오늘 4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취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겸손하기는 더 어려운데 예수님은 늘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분명한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분.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안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찾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심지를 굳게 하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계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과 또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 3대 동일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혜은이와 예은이가 나왔고 소희와 소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엄마의 기도 모습, 부모의 기도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여도 나중에 이들이 엄마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주님이 공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러면서 이제 47절에 제자들을 이렇게 먼저 제자들만 띄어 보냈잖아요.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뭍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홀로 뭍에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띄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죠. 그런데 꼭 문제가 생깁니다.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풍랑이 일어났겠죠. 제자들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디에서 보셨냐면 저 멀리 떨어진 뭍에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을 배 띄워보내놓고 멀리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나 하고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선은 늘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그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멀리 지금 바람이 거슬러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힘겹게 노젓는 그 모습을 보고 즉시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병의 기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밤새 큰 바람을 만나 시달리는 제자들을 보시고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공고한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임마누엘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겹게 노젓는 그들에게 직접 걸어서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잠한 양같이 고난을 감내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위험에 우리 처했을 때는 나다라고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고 드러내면서 오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 그 말은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런 의미거든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예요?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바다를 밟고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다도 거센 바람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을 만큼 막막한 바다 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내 이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이 정말 막막한 바다 한 가운데 힘겹게 노젓는 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죠? 내가 힘들어할 때, 잠 못 이룰 때에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물론 육신으로 계실 때는 육신으로 다가오셨죠. 지금 어떻게 다가오세요? 성령께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힘겹게 내 삶의 인생 가운데 힘겹게 놓아져올 때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공급하셔서 살게 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노를 젓고 있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두 번 놀랐습니다. 50절을 보니까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랬어요. 걸어오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놀랐어요. 또 51절을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 때문에 한번 놀랐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친 것 때문에 놀랬다라고 그랬어요. 왜 놀랬냐? 그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잠깐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는 와 하고 감동도 했습니다. 와 대단한 분이네 하고 메시아 맞네 하고 감동했어요. 그런데 또 이와 같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고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치는 거 보고 또 놀랬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꾸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네, 예수님은 그들 믿음 없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런 믿음 갖게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케 하는 이유도 이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고백이 이어져서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가십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3대 동일 신앙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무슨 신비한 기적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대 동일 신앙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우리가 3대 동일 신앙으로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풍랑의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밟고 오신 예수님께 바로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풍랑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환경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밟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시선, 그 주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53절 게네사렛 땅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갔을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인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사렛에서는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에서는 막 침상채 사람들을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마치 혈증 앓은 여인처럼 그 믿음 가지고 막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그들의 그 열망, 그 간절함에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게네사렛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배척했어요.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지 않, 공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공감하지 않으셨어요. 능력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막 침상채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다 성함을 입었더라.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받고 오실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두고 집중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처럼 주님은 오늘 게네사렛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에게 공감하시고 능력을 베풀으시고 또 성함을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승리하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